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앞서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자세, 우리 기도한 사람들의 또 마음가짐,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요.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은 이제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4주 내지 5주 정도 나누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9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동체의 기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또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시리즈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저희가 삶으로 조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은 9절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의 대상은 우리가 밖에 나가 보이는 해나 달이나 별이나 나무나 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의 종교 가운데 있는 인위적인 그러한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잘 하지 않고요. 또 예전에 비해서 또 기도의 열정이 조금 사라지기도 하죠. 우리 아마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어른들은 점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 물론 우리의 열정이 부족한 것도 있어요. 예전보다 열정이 부족하고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거. 근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의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물론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영생,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름 휴가철인데, 여러분 휴가 5일, 6일, 짧게 뭐, 길어도 2주, 3주 갔다 오시는데, 그거 아무 때나 갑니까? 여러분들 다 조사해 보시고, 꼭 필요하고, 이번에 내가 꼭 가고 싶은데 가시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도요. 근데 우리가 영생을 보내는데 그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런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조금 아시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아멘. 우리 구절에 보시면 처음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여러분 요즘 성경 이렇게 스마트폰에도 성경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성경 프로그램에 보시면 단어를 검색하실 수 있어요. 단어를. 그래서 두 단어 검색해서 하늘에 그리고 계신 이렇게 두 단어를 놓고 신약에서 신약으로 한정을 하고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시면 16번이 나옵니다. 16번. 근데 그 16번 가운데 한 번은 마가복음에 등장을 해요. 한 번은 마가복음. 나머지 15번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은 한 책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아마 오늘 이 퀴즈 맞추시면 우리 제일 어른, 내가 우리 교회 제일 어린다 하신 분이 선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예. 네. 우리 아마 저기, 우리 딜런이 미소를 보내줄지도 몰라요. 그죠? 자. 어느 책이겠습니까? 한 번은 16분 중에서 한 번은 마가복음, 나머지 15번은 한 책에 나옵니다. 어느 책일까요? 예? 네? 다시 막, 처음에 누가 말씀하, 답을 말하셨는데, 누가 처음에? 자신있게 약간 틀려도 괜찮잖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안 했어 하면서. 예, 자신있게 말씀하시던데, 예. 맞죠. 나머지 한 책이니까 오늘 하늘에 계신이 나오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예.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참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그 말 대부분이 거의 전부가 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을 이야기할 때는 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 그러면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잘 알아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크리스천들 위해서 분명히 주신 말씀인데 제일 처음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예,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미국 분들도 계시고 네이티브 우리 아메리칸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한국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이 개념을 잘 모를 거예요. 우리 한국 고유의 한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리랑 한번 불러볼까요? 그죠? 아니면 진달래꽃, 예, 나를 버리고 가라. 이게 가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때에 따라 다르죠, 그죠? 예. 우리 그죠? 우리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너 그럴 거면 집 나가 이러지만 집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you said 고 왜 해서 나가버리잖아요. 아니죠. 자, 개념이 사실 조금 달라서 그런 거죠. 한국 분들은 이게 나를 버리고 가라는 말은 가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 미국 분들은 가라는 말이구나. 개념이 다르죠. 자, 이 유대인들은 처음에 하늘이라는 개념을 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늘에 계신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늘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단수로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하늘들, 그것도 그 앞에 영어로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들에.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하늘이 세 등분되어 있다고 3부로 나누어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늘, 첫째 하늘은 바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창공, 예, 그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늘은 여러분들 영적인 것, 거기에는 천사도 포함되고 어두움의 권세를 갖고 있는 우리 그 사탄이나 마귀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있는 둘째 하늘, 그것을 공중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공중이 여러분 바울 서신 읽어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음부의 권세 잡은 자가 뭐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 공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은 초월적인 하늘이고 무한한 하늘이에요. 예, 우리 시편에 보면은 하늘들 위에 하늘을 다니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하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면서 어떠한 형태의 악도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초월의 하늘, 그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표현을 쓰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나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우리 잠깐만 스톱할게요. 이 바울이 이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내가 그런 체험을 낸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세요. 무익하나마 이거는 내가 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 맥락이에요. 자,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이름도 말하지 않고 그냥 익명의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익명의 크리스찬.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여기 셋째 하늘이 나오죠.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 자신이 가놓고 이렇게 익명의 크리스찬. 이러한 체험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맥락 가운데 우리 4절 5절에 가면은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체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 뵀다는 그 이야기.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지금 변증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 본문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이 셋째 하늘이 존재하죠. 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하늘들에 계시다는 이 의미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두 가지만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첫 번째 하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피조물들, 눈으로 보이는 피조물이죠. 제가 보이세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죠, 이렇게 되면. 그죠? 예, 눈으로 보이는 이 가시 영역 가운데 있는 이 피조물들. 예, 이와 우리 하나님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시죠. 또, 여러분들 천사, 마귀, 이 영적인 것들도 둘째 하늘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들도 하나님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피조물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잘못 알고 계시는 개념이 마귀와 하나님이 싸운다. 그런 개념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예, 우리 믿는 자들을 정말 복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마귀와 이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잠깐 이 땅에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둘째 사막 때 그들은 모두가 불못에 던져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들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영적인 피조물마저도 하나님과 구별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초월적이라는 것, 질적으로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하늘들에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초월에 계시면서도 둘째, 첫째 하늘에 관심이 없으시고 그곳을 다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첫째 하늘에도 계신다면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에 계시면 하나님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제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보면 한번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너 본 적 있어?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 봤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못 봤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에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얘도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고민을 다 해서 제가 그걸 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우리 혜성자매가 있어요. 혜성자매가. 그럼 제가 혜성자매를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럼 본다는 개념하고 제가 혜송자매 안에 있는 열정을 봅니다. 사랑을 봅니다. 같은 본다는 개념인데 이 본다는 개념이 다르죠. 예.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본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혜송자매를 본다고 할 때는 그죠? 제가 가시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러한 열정과 사랑들. 우리 뒤에 우리 이제 신혼부부가 있어요. 그 둘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을 제가 지금 봅니다. 보여요. 자, 이쪽에 우리 여기보다 더 뜨거운 우리 어른들의 사랑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사랑을 본다고 할 때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하고 다른 본다는 개념이죠. 왜?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은 우리가 다르게 보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영역으로 본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가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보듯이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시는데요? 자, 이것을 또 17세기에 우리 프란시스 우리 툴레틴이 우리 영어 이름으로 프란시스 툴레툰이라는 이 개혁신학자가 많은 고민 끝에 사물이 존재하는 우리 세 가지에 대해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참 좋은 설명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사물이 세 가지 이렇게 방식으로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 거는 지금 제 눈앞에 이런 종이가 있고요. 이런 마이크가 있고 이렇게 또 물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물이 공간 안에서 한정된 시간 가운데 한정된 공간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보이니까 믿죠? 그죠? 제 눈앞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이상한 거죠. 눈에 보이는데 뭐 믿고 자시고 있습니까?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예. 자,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도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무한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영혼. 지금 제 안에 여러분 제 영혼이 보이세요? 네. 제 영혼이 지금 여기 있지 다른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네. 저의 영혼은 저라는 존재 안에 제한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게 이 눈 안에 심장에 어떤 장기처럼 영혼이 어떤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장소나 어떤 시간 안에서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 장소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나라는 존재 안에 제한적으로 있는 거죠. 물론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그래 영혼이 막 밖으로 나다니죠. 그죠? 예, 그건 드라마틱이에요. 드라마예요. 드라마. 우리 영혼들은 이런 이렇게 제한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마귀나 천사들이죠. 그들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제한된 어떤 범위 안에서 존재하는 것들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충만하게요. 충만하게.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초월적으로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첫째, 둘째 하늘에도 충만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냐고 충만하게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 여행을 가셔서 우리 옐로스톤이나 우리 요세미테나 아니면 바다를 볼 때 그 광활한 우리 바다나 우리 산들 나무들을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예.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꽃들도 예,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네. 보는 거죠. 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에서도 보지만은 광활한 우주를 바라볼 때도 이것도 첫째 하늘이거든요. 네.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우리 망원경으로 허블 망원경으로 그 엄청난 우주를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보는 거예요. 눈을 돌려서요.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이렇게 심플해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 의학이 발달하고 우리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예. 그 많은 세포, 그 세포 안에 그죠? 지금 얼만큼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는 기술이 그 현미경이 그것까지밖에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예. 그래서 우리 몸을 볼 때, 이 우주를 볼 때, 우리 자연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만 경험하는 것이 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들어오실 때 여러분 맨 앞에서 주부를 나눠주시며 웃으시며 주부를 건네시고 악수하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의 미소와 인사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정말 또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습니까? 참 우리 찬양 너무 은혜롭죠. 그죠? 그 은혜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여성 증창의 이 아름다운 하모니 이 가운데서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렇게 지으신 소리를 지으신 또 우리에게 노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주일 아침에 졸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잠을 쫓으면서 예, 결단하여서 목숨 걸고 나오셔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예, 왜 나와 계십니까? 예수님이 좋아서요. 하나님이 좋아서 나와 계시잖아요. 예, 앉아 계시는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예,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말 자연을 바라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새 우는 소리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뻐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시들어가는 그 꽃이나 우리 화초에다가 물을 줄 때 살아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예. 집을 가면서도 그 길에 피어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충만하게 우주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그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불러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버지 하면 막 마음이 먹먹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먼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내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도 참 아버지 하면은 먹먹함 우리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찡한 거 짠한 아버지 생각이 나죠. 이렇게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받았던 또 사랑이나 좋은 기억들이 이렇게 경험되어 있으신 분들은 또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렇게 할 텐데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구나 또 정말 또 이렇게 왜곡된 세상 가운데서 상처나 또 부정적인 기억이 많으신 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사실 또 그런 감동이 없죠. 그래서 처음 초기에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 때문에 예, 그 아버지 이미지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꽤 계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일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우리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그 사랑을 다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하늘의 아버지를 보며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아버지들이 우리가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소망이 있는 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 아버지들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되고 진짜 내가 예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될 때 저와 여러분, 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게 약속.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당신 아버지가 누굽니까? 물을 때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근원이 되신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피조물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개념은 우리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께로만 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늘 아버지로부터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아담은 그렇게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너무나도 감사하는 에덴의 삶이었죠. 그러나 마귀는요, 예, 거짓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거짓말을 하죠. 예, 뭐라고 합니까?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만이 너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의 아버지가 될수 있다. 예. 이 거짓을 하며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넘어가죠. 그 거짓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세상에 여러분들 정상을 보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그런 것보다도 이 유한한 세상이 자기의 근원인 거예요. 세상의 자녀가 되어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대신에 유한한 세상, 그 세상이 아버지가 되는데요. 그 유한한 세상에는 여러분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예.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자기가 내 인생의 근원이냐? 그래서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대신, 영원한 생명의 근원 대신 아버지 대신에 이 한정적인 세상을 아버지 삼아 사는 그 인생의 여러분 처참함을 아십니까? 처참함을. 지금 이 땅에서는 잘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이 유한한 삶이 이 땅에서 멈출 때, 예, 누군가 반드시 멈추잖아요. 하나님 이제 그만, 너 와야겠다. 이럴 때 멈추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유한한 삶은 이 땅에서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한한 삶이 멈추게 됐을 때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땅에서 영원하신 생명 대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자들은 우리의 이 유한한 삶이 우리가 근원으로 삼았던 그 유한한 삶이 멈추는 순간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 없는 곳에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 영벌의 시간을 보내는 영벌의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네. 참, 지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저도 조심스럽고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요즘 세상이 사실 이러한 지옥이라는 이야기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크리스탈 교회인가요? 거기서 목회자들 모여가지고 요즘 현대인들은 지옥이란 말을 싫어하니 우리가 앞으로 지옥이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를 맙시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예.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저도 그런 정말 시대를 따를까 참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요, 예,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세워봤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6번, 7번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복음서에서만, 예, 복음서에서만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그 단어를 11번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생애가 얼마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정말 다두기에는 이 책이 아니라 하늘이라도 예, 바다로도 둘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우리 9장에 보시면 그 지옥을 세번 달아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마지막 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관점은 눈을 빼버리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범죄하게 하는 것,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 죄의 끔찍함, 그리고 그 죄의 끔찍한 죄의 결과로 던져지는 그 지옥, 그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한 형벌의 장소. 이게예요. 이거. 예. 이거를 누가 이야기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 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예. 세리마저도 용서하시고 저 같은 사람마저도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누구보다도 이 영벌의 끔찍함을 잘 아시는 분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네 눈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리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리라.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리라. 강조는 찍어버린 데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끔찍합니다. 그리고 영벌의 끔찍함을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인간의 아버지가 이럴 수 있을까요? 네. 그 영벌이 얼마나 끔찍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영벌의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 잠시 몇 시간 머물러 계신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곳이에요. 예. 이 끔찍함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그 지옥의 형벌의 고통, 예.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버려지는 그 십자가를 고르신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였어요. 저와 여러분을. 예.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 세상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세상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멸망을 향해 영벌을 향해 달려가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그 영벌의 십자가에 오르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죠. 영벌의 자식에서 예, 영생의 자녀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아버지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꼬임을 받아서 그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세상을 아비 살았던 그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영벌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부르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영벌의 고통, 그 여러분 지옥에 던져지느니 차라리 네 눈을 뽑아라, 네 손을 쳐라, 너 발을 쳐라 했던 그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아시고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나게 묵상하게 하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영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자리에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감격스러운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요. 예, 우리 아버지. 예. 무엇을 또 이야기합니까? 이제 그러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자격 없이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지옥에 안 가. 우리 막 살자. 그런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 영벌을 향하여서 그 마치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영벌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 우리 아버지라는 게 이거죠. 예. 나만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만 이제 천국 가겠네. 그게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그 자들이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자들이 나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 그날을 바라며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예. 삶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천국, 너는 지옥이야. 아,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아. 그런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한 사람이라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저 전해서, 그저 우리 삶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날을 꿈꾸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할 때까지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다하는 것까지 하나님 내 삶을 꼭 붙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 그것에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의 삶을 사용하셔서 저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비춰내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사는 그런 감격스러운 사명이 회복되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안에서 이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참 자격 없는 저희들이 감히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정말 예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 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어렵고 힘든 우리 삶의 터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명의 터로 바뀌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탈리의 지체들이, 흩어져 있는 지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안에서 이런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